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시 깨워주시고 다시 생명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하라 하신 일들을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질병예방센터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전파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발표했고, 또 이에 따른 감염 확산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 행사와 모임은 임시 연기 또는 미디어 모임으로 대체됩니다. 새벽 기도의 경우에는 본관과 포트리에서 선교관에서 예정대로 드리게 되는데요. 예배 순서를 잠시 안내해 드리면 찬양을 부르지 않고 기도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끝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교회 성도님들 중에 보고된 확진자나 감염자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땅들과 또 환자들과 또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 일곱 개 중 오늘은 마지막 해당되는 참 포도나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 하시면서 아버지를 농부로 소개하시지요. 또 본문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 즉 당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 이야기되었지만 생각보다 깊고 또 신비로운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 관계에 대해서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이신 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열매 맺는 나무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구별해서 열매가 없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또 열매를 맺은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나무에 보기에는 가지가 그냥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냥 잘 식별할 수 없지만 이 농부이신 하나님은 어떤 가지가 살아있는 가지인지 어떤 가지가 제거할 가지인지 열매의 유무를 보고 아신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농부의 목적은 그냥 단순히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가지로 하여금 더 풍성한 열매, 열매를 많이 맺기 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 좁은 의미에서는 신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노라 이렇게 자부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서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이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이 신비적인 연합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이 제거해 버려야 되는 이 가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스스로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배교하고 그분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또한 명목상으로 신자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충실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소위 가라지와 같은 신자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은 이 복음서에 이 검정색과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빨간 글씨 성경책은 예수님의 육성,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문 15장은 완전히 더 빨간색이에요. 요한의 어떤 해석이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이 적혀 있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부터 묵상했던 이 13장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떠날 준비를 하면서 고별사를 하고 계셨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세족식을 통해서 이 이별의 때를 위해서 보내실 선물까지 이 보혜사까지도 다 보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떠날 준비를 하시면서 고별사를 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계시하면서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떠남을 준비하시는 분이 나에게 붙어 있으라라는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농부로부터 제거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어떤 노력으로 열매를 맺을까 우리에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열매는 가지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는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육적으로는 제자들을 떠나게 되시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같이 따라 올라가야 될까요? 어떻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됐을까요?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문장의 관계로 본다면 이 조건적인 약속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조건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문장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주 의지적인 명령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틀림없이 있는 것 같이 나도 너희 안에 반드시 있겠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시면서 이것이 명령이고 약속이고 하는 명령과 부르심의 관계라는 것이죠. 또한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은 이미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은 선행되었지만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이 신비한 연합의 관계에 있어서 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는 성도들의 이 믿음의 반응이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적인 명령이 있고 의지적인 약속이 있고 또한 그에 따른 이 가지된 성도들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육신이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은 예수님이 안 계실 이때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내 안에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우리가 꾸준히 읽고 있었지만 요한복음의 핵심인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분이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 있든 아니면 하늘로 올라가셨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오늘 내 안에 거하다라는 말 이것만 묵상해도 오늘 하루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 거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오늘 한번 충분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거하다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 속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내려진 결단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 간다라는 그와 같은 의지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에게 거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영생을 약속해 주셨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향한 구원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앞두고 아니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뛰어넘으셔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반드시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주님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아파하시고 늘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육체로 함께 이 땅에 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거하심, 영원한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거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얘들아, 내 안에 거하라. 나는 계속 같이 있을 거야. 너희들은 어떠니? 이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지켜나가고 그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너무 쉽게 변하는 거함이 아닐까요? 주님과의 약속한 것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면서 쉽게 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결국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한 그 주님께 우리는 얼마나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무시게 하는 구체적인 매체를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머무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 함께 있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각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완벽한 연합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분히 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를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완전한 연합을 경험하면서 하는 기도 가운데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의 기도가 아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방향,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런 예수님 닮은 기도를 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우리에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찬송은 부르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전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기 위한 그와 같은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좀 축소화한다,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매체나 미디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권해드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 경건을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믿음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내린 교회의 결정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배자로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더욱더 절실히 깨닫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삼터에서 충분히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충분하게 거하실 수 있는 영혼의 자리를 마련하는 그와 같은 영성을 이번 기회에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개인의 경건 시간, 내가 골방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제대로 된 말씀의 연합이 있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각각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또 예전처럼 큰 소리로 당분간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어떠한 형편과 성향 속에서도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나라들과 또 아파하는 환자들과 또 그곳에서 진료하는 의사들, 의료진들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개인의 경건, 그리스도와의 연합, 충분히 경험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삶 속에 예배자로 서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공급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열매 없이 벌써 불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인데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은 주님의 명령, 주님의 부탁이신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연합을 통해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개인의 경건 시간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